4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같이 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사랑이 없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진정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아야 그래서야 고개가 끄덕끄덕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모두가 다 하라 하지 마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그것이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해석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좀 가지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들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을 언급을 하시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이냐 아니면 이면이냐,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임을 받은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제사를 원한다라고, 너희는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 지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놓고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율법 이면에, 하나님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사를 차라리 안 지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즉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에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 예배는 주님께서 전혀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사건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이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살인을 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요, 죄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죠. 사람에 대한 미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그 유혹 속에 넘어갔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제사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인애의 마음이다, 자비의 마음이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해석을 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율법은 사실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계명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로 그 많은 율법들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모든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들, 말씀들을 보셔야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다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개념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한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너희들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너희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가 이 사람 병을 고치는 것이 잘됐다 못됐다 그걸 논하지 말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안 올바르지 않은 것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것만 딱 엿보고 있다가 고치면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 고소하려고 딱 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말씀을 보아라, 하나님의 의도는 원래 이것이었다, 그러시면서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예물들, 예배들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율법에는 표면적인 명령이 있고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는 왜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은 전부가 다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드러나는 표면적인 명령입니다. 그 이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숨겨져 있는 내용.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내용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은을 찾는 것 같이 보화를, 숨겨지는 보화를 찾는 것 같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찾아내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단지 노동을 하지 말라,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랬으니까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쉬어야 된다, 요것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동을 하면 정죄를 바로 했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냐,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율법주의는 그 이면적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서로 지켜야 될 것만 딱 지키고 있으면 그럼 잘하는 것입니까? 나는 당신과의 그 결혼 계약 속에서 나는 외도를 하지 않았다, 그럼 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상관이 없이 그냥 이름 한번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딱 내 할 것만 지키면서 딱 하고 있고,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돈만 벌어주는, 아내로서의 역할만, 집안 깨끗하게 청소하고 밥만 지어주고,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에 딱 이러했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일삼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걸 딱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릇이 없어도 물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그릇에다가, 예쁜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것이 좋죠. 우아하고 좋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이냐면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율법주의만 고수하고 있으면은 정죄만 할 수 있지 진짜 숨겨져 있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보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아버지에게서 돈을 엄청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는 그곳에서 돈을 장기와 더불어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 많은 돈을 장기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거린이 되어서, 거지가 되어서, 머리도 길고 옷도 다 떨어졌고 신발도 다 헤어졌고 손톱부터 이만큼 길어졌고 얼굴에 덕지덕지 때가 묻었었는데,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 내 아버지 집에서는 하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저기에 아들 상거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났나, 웬 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는 그 냄새나는 아들을 가슴에 꼭 안고 입을 맞춥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를 해야죠. 셈을 해야죠. 계산을 해야죠. 네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캐묻겠다. 그것이 율법입니다만은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무조건 끼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 돌아왔다 그러면서 목욕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풍악을 울리면서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다시금 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금 살아왔다면서 얼마나 좋아하면서 춤을 춥니까? 그게 율법의 잣대는 없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맏아들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착실하게 도와주었던 맏아들. 그 맏아들은요, 잔치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바깥에 서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해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러 나갔습니다. 들어가자. 잔치집에 들어가자. 그때 이 맏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리고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왜 이렇게 잔치를 합니까? 정죄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더니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맏아들의 말이 맞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요, 딱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벌을 주어야 되죠. 근데 아버지는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아들을 얼싸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바르게 살자.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멀리 떠나지 말자. 사랑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사랑을 하면요, 그 의미가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 그릇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무시합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릇이 있는 것인데 오로지 그릇에 대해서만 논쟁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릇과 그 내용이 충돌한다면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선택을 해야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가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높 땅으로 갔습니다. 제사장 아이멜렉이 그곳에 있었죠. 그곳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필 그곳에 성막에 쓰는 떡 외에는 달리 없었습니다. 성소에 하나님께 앞에 진열해놓은 떡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쳐서 쓰러져 있으니까 아이멜렉이 그 떡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먹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떡을 먹어도 괜찮은 겁니다. 왜?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일단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성소에서 제사장만이 먹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어라. 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사랑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내의 마음, 사랑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따르면 됩니다. 오늘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쉽지 않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입에 담는 것은 특별히 우리 초신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신앙이 자꾸만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쌓아놓아도 금방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신앙의 가장 초보,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면서 가장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11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11조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것은요, 돈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면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11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방법이 11조입니다. 11조 개념이 바로 이 개념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우리가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의 산물이니까 구약의 모든 그 율법들을 우리가 다 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11조가 그 중에 하나이니까 11조는 폐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폐기론자들의 주장이요, 거셀 때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분명 십일조는요,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십일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까지도 너희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요, 이 박화 회향 근체는 이스라엘의 농작물 중에서 아주 사소한 수확물들입니다. 흔한 수확물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소한 종류들에 대해서까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얼마나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소한 데까지 11조를 지키고 있다면은,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칭찬하셔야죠. 야, 정말로 너희가 11조 예물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하셔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을 하십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외양만 꾸미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는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는 회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무덤과 같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11조를 내 곳간에 한번 채워보라,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럴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그물 한번 던짐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어주실 의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의 개념이 잘못되어졌고, 특별히 11조의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11조의 그 정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11조 생활을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조의 생활, 11조의 믿음, 그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셨죠. 그 내용이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숨겨져 있던 내용이 바로 정의, 긍휼, 믿음의 생활은 왜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정의, 긍휼, 믿음. 여러분, 11조는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용돈을 받으면 만 원에서 천 원을 떼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드리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만원에서 만원 떼는 거, 이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서울의 총신대학교에 가서 생활을 할 때 시골에서 아버지가 한 달에 10만원씩 그때 당시 붙여주셨습니다. 10만원을 통장에 받아들고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만원을 떼는데요, 그 만원이 손에 덜덜덜 떨렸습니다. 10만원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책도 사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만원을 떼보니까 이 만원이, 만원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니까 이 만원이 저의 피와 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00만원에서 10만원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 그 정말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수입이 있을 때 100만원을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정말로 더 어렵습니다. 근데 1억의 수입이 있을 때에 1000만원에 이 11조를 떼어가지고 주님에게 드리려고 그러면 1000만원이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드릴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것 아니니까 손대지 말라. 그거는 내게 바쳐라. 왜 바치라고 하는지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11조를 떼는 그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들 11조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11조 드리려고 그러면 손이 벌벌 떨면서 이거를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는 성도, 뜰까 말까 뜰까 말까, 내 피와 땀과 같은 그 물질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의, 이 물질에 대한 정의를 가지게, 정의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의.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11조, 이 정의라고 하는 이 헬라는 크리시스, 정의, 옳음,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생각, 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생각, 그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릴 때에 성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물질도, 내 건강도,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1조에 대한 정의죠.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금덩어리들, 물론 쌓아놓은 것도 없겠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께서 부르시면요, 이게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어도 손톱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게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제서야, 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의 것이었구나.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한번 떼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본다는 의미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11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요, 이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이것은 그냥 껍데기만 드리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드림으로 우리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엘레오스, 긍휼,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데요, 이 말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11조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1조는요, 제사장들을 먹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일조를 드리면은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피와 땀과 같은 이 십일조를 주님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도 동참을 한다. 내 피와 땀이 거기에 소용이 된다. 타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일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아, 난 이제 십일조를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 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증표가 바로 십일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입니다. 10분의 1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드리고 나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게서 내 손을 떠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님에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내 인생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십일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일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일조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십일조를 드리면서 그 내용은 이미 버리고 있다. 너희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다. 책망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일조 폐기 논쟁을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됩니다. 답답한 것이죠. 십일조를 피하기 전에 그 생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 증명이 바로,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십일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또 사람에게서 가장 잘 빼앗아가는 것이 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인 십일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제일 잘 증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일조를 떼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왜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왜 탐내지 말라고 그러셨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곡식단을 벨 때에 맨 길가에 있는 그 한 줄은 베지 말라고 하신 이유,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 이유, 핵심은 사랑입니다. 나는 살인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나는 도둑질하지 아니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셨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샘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솟아나야 그 사람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자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수고에서 사랑이 샘솟아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걸 내려놓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제서야 우리 속에서 사랑의 샘솟아 오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맏아들처럼 정죄하고 냉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죠. 그제서야 그 동생을 뛰쳐가서 안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솟아오르는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